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13번 메시지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 첫 번째. 이번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은 수다한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에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충돌의 시작이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충돌,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바로에 대한 요구.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칭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에 대한 요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동사 이다의 형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유일한 자존자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계실 뿐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동사 이다라는 절대적인 의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며 우리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는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분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이 칭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 즉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칭호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변화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사람의 이름이었으나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출생시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야곱이라 불리웠는데 이는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전 일생의 여정을 통해 야곱은 변화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름은 승리와 왕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승리자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야곱 아닌 이스라엘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미 승리자들과 왕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방법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고정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매우 가련한 존재로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스라엘 아닌 야곱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즉 핍박자와 강탈자인 사탄을 다루실 때 자신을 가리켜 변화된 승리에 찬 왕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것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미래에 다음 시대이든 혹은 영원 안에서든 이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현 상황에 의해 당신의 이상에 있어서 근시안적으로 되거나 제한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바로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자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구출되어 좋은 땅으로 예표된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진 자로 보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러한 이스라엘, 이러한 승리자이며 왕이라는 것을 믿는 데 담대합니까?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는 데 충분히 담대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이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당신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곧 이 속박으로부터 구출되어 광야로 이끌려질 것이며 산을 거쳐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좋은 땅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협상하러 오셨을 때 그분의 백성들의 상태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분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야, 너는 내가 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으며 장차도 있을 자이다. 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더 나아가 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그들은 또한 히브리인들, 즉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이므로 그들을 홍해 이편에 잡아두려고 노력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으므로 그들은 히브리인들이리다. 너는 그들을 애굽에 잡아둘 수 없다. 너는 그들을 가게 해야 한다. 5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칭호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들 중에 외교관계에서도 칭호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만일 어떤 나라 대표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인다면 그는 합당한 칭호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가 단지 영사나 장관이라면 그의 지위는 충분히 높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대사의 칭호를 지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외교적인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이 바로와 협상을 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합당한 칭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에게 자신이 위대한 나는 이다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다이신 그분은 모든 것이었으며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자신을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승리자들과 왕들로 표현하된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칭호를 지닌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를 바로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분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가게 하는 것임.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는 종노릇, 즉 고된 노동과 대조됩니다. 여호와는 바로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종노릇 하는 데서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내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를 할 때 그분이 기쁘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절기는 그분께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것을 보니 기쁘지 않다.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그들을 가게 하라. 나는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길 때 나는 기쁘다. 주님께 대한 이 절기는 경륜적인 경배, 즉 우리 안으로 분별된 것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분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또한 주님께 대한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경륜적인 경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대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경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경배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약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기를 축제, 잔칫날, 성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기 위한 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세 번 특별한 절기의 기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주요 절기는 무교절을 포함하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이러한 때의 백성들은 어떤 일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기의 날에 일하는 자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끊쳐질 것입니다. 이 절기는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께 대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념에 의하면 사람들은 항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제의 시기에 그들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일을 제쳐놓아야 했습니다. 주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관념에 의하면 경배하는 것은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면 참된 경배는 우리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며 그 누림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보여주는 바대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경배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그분의 아들을 더 마실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경배를 받으십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공급, 즉 우리의 누림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자신을 마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말하는 절기는 광야에서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광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도달하기 원하시는 첫 번째 분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날 나는 즉시 하나님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졌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는 세상 문화가 충만했으며 국고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국고성들과 인간의 문화들로부터 구출하여 광야에 있는 분별의 장소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나일강 두 개에 있는 국고성 중 하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들로부터 인간의 문화와 세상적인 건축이 없는 광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들을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함.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 구절이 이틀이나 나흘 혹은 다른 수를 말하지 않고 사흘을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특히 사흘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의 여행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의 세력은 장사되었습니다. 바다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밤에 죽음을 통과했으며 홍해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고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흘간의 여행 기간 후에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홍해와 요단강 모두에 장사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체험의 빛 안에서 조망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굴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때에 이 십자가의 못 박힘과 장사됨 아래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음 기본적인 체험과 더 발전된 체험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성숙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즉 우리가 구원받은 날 체험한 것과 원칙적으로 같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졌으며 장사되었으며 부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체험을 철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구원받던 날 나는 이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은 날 나는 복음집에서 나온 후 길을 걸을 때 내가 광야에 있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부활 안에서 홍해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히브리인, 즉 부활하고 변화된 강을 건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정상적인 체험입니다.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마다 광야로 사흘 길쯤 여행을 가게 되며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 여호와는 또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희생은 절기와 병행하는 말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였으나 하나님께는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잔치를 즐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으로 잔치를 누렸습니다. 유월절은 이것을 예시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린 양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절기와 희생이 한 가지 일의 두 방면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절기가 됩니다. 이것 역시 경륜적인 경배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경배는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복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자신들을 부복시킬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께 희생을 드리고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요구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강탈하는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하여 부활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드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분께 희생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바로는 강탈하는 사탄과 사탄에게 소유되고 강탈당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함. 이제 우리는 바로의 저항에 이르렀습니다. 바로는 사탄과 사탄에게 소유되고 강탈당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매우 실질적으로 자아는 바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로가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막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 형제가 함께 형제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셋은 보통 때와 다름없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들을 저지하며 집에 있으라고 권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두 형제가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아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바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너무나 염려하여 그들을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금하고 시간을 공부하는 데에만 할애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이런 식으로 처신할 때 그들은 자녀들에게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도 많이 사탄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강탈하는 사탄은 객관적인 바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이고도 주관적인 바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바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점검해 본다면 당신은 많은 때에 당신이 주님께로 절기를 지키는 자신을 좌절시켰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았습니다. 아마도 피곤하다는 구실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집회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전화통화를 하는 데에는 힘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를 사탄 자체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사탄에게 소유당하고 사탄에게 강탈당할 때마다 자아는 주관적인 바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게 함. 2절은 바로의 저항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음성을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했음을 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조차 거절하여 사실상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킬 때 주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자신을 방해할 때에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교회 집회를 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바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모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이며 그분은 참된 경배를 받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봅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출되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께로 절기를 지키고 그분께 희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는 본질적으로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도 혼자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많은 요리가 나오는 만찬이 준비되어 당신의 집 만찬상에 놓여 있는데 당신 홀로 앉아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절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절기가 되려면 당신은 당신과 함께 먹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단지 몇 사람만 당신과 함께 정찬을 든다면 그것도 여전히 절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수다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혼자 주님께 절기를 지키거나 단지 몇몇 다른 믿는 이들과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 집회를 놓치는 것은 절기를 놓치는 것이며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엄중한 손실을 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절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기를 갖지 못하고 희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중요성에 의해 우리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그들의 노동이 엄하게 가중됨, 더 이상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않음. 7절에서 바로는 백성들의 간역자들과 배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하는 대신에 바로는 사실상 그들의 노동을 엄중하게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말라고까지 명했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오늘날의 세상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 사람의 짚을 치워버립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을 그에게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고된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강요합니다. 같은 수량의 벽돌을 그들에게 요구함. 8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가 지폐의 공급을 차단했으나 여전히 같은 수량의 벽돌을 요구함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은 구원받기 전보다도 생활비를 벌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만진바된 것 때문에 사탄은 그의 요구는 감하지도 않은 채 짚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활비를 벌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게으르다고 정죄함. 더 나아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바로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의 눈에, 특별히 반대자들과 불신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게을러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 집회나 말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너무 자주 집회소에 오는 것을 보고 우리를 게으르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집회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헛된 말들을 관심하지 않게 함. 9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헛된 말들을 관심하지 않게 하라. 바로는 그가 헛된 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헛된 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 아닌 헛된 말들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교회 집회나 사역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헛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게을러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헛된 것입니다. 애굽에는 분주함으로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아 광야로 이끌려 나오자마자 그는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분주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나는 이러한 종류의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나는 분명 게으른 사람이 아니지만 바로가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에서 청소하기를 즐기며 정원에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청소하고 일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한 후에 나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주님 앞에서 게을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게을러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탄,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내가 게을러질 시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을러지는 것은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분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생활이 게으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도 바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하며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합당한 인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분주함에서 구출하여 게으름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생에 속한 것들을 돌보느라 너무도 바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도 부지런하여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게으른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분주함으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쁘게 되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바쁜 사람은 게을러지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집회들 가운데서 얼마의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적으로 바쁜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합당하게 게으른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생에 속한 것들로 너무나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을러지는 것과 교회 집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헛된 말씀들을 관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생존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의 목적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의 생존 목적은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간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생존하기만 할 뿐 목적이 없습니다. 결국 생존 자체를 생존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생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탄은 인간 존재, 인생의 생존을 끄집어내어 이 생존을 사용해 사람들을 강탈함으로 오늘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생존만을 관심할 뿐 생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신성한 제한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애굽 사람의 바로에 속한 것이 되며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경륜으로부터 좌절시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애굽 사람들, 즉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활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고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회에 갈 시간이 되어도 청소만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하는 청소는 즉 하나님의 목적의 경륜으로부터 떨어진 애굽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청소를 위해 땅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의 절기를 위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가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지 모르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분별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생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식량에 의존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이상이 필요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애굽으로부터 광야, 즉 인간의 생존을 위한 땅에 속한 공급이 없었던 곳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충돌의 결과, 이스라엘은 더 잔혹하게 고통을 당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에 의해 야기된 충돌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의 첫 번째 방면은 이스라엘이 더 잔혹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클수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대적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증가되는 것을 소극적인 표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그것은 적극적인 표시입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우리가 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모세가 당황하고 낙심함. 22절과 23절은 모세가 당황하고 낙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왜 주께서 자기를 보냈느냐고까지 물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역할수록 그들은 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곤란케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념은 우리가 합당하게 사역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며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종종 우리가 예견했던 것과는 반대가 됩니다. 나는 체험으로부터 이를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때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낙심을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어쩐 일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 문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의 사역에 당신의 인을 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백성들에게 사역을 할수록 그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과 언약을 경고케 하심. 모세가 그의 낙심과 난처함을 주님께 표현한 후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 이름과 그분의 언약을 경고케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케 하심에 의해 모세는 바로에게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힘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이름은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이며 그분의 언약은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맹세로 확정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평범하게 한 말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말하고 맹세로 확정한 말은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땅에 관해 약속으로, 즉 반복하여 확정한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세가 있었고, 그로써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협정, 즉 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이 언약의 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 불평을 한 후에 그분이 나는 이다, 즉 유일한 자존자이심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그분의 이름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재확인하는 그러한 때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이다. 고통당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상황을 믿지 말라. 나의 어떠함을 믿으라.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청종치 않음. 6장 6절부터 8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상당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모세가 그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앞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편팔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그분께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드리리라는 것을 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영의 결핍과 속박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은 고통으로 인해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영이 결핍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이 떨어진 차와 같았습니다. 영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보존되고 공급받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부족하게 되는 것에서조차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즉 객관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며 주관적으로는 사탄에게 소유되고 강탈당한 자아를 상징하는 바로와의 충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분께 희생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자아가 일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되었으며 지금은 광야에서 잔치를 즐기고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다.